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깊은 자리에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성전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와 같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드리옵나이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도와주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여기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또 주의 거룩한 음성을 이 시간에 듣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조그마한 어두운 그림자도 있으면 그 그림자를 제해주고 근심과 걱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더 위대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근심에서 자유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 육체가 힘들어 몸이 약한 가운데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주여 큰 은사를 더하사 이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하나 그 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해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몸으로 체험한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새로워진과 함께 육체가 건강하고 또한 그 인격이 온전해진과 함께 그 생활에도 큰 윤택함과 주의 큰 축복이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밝은 총명을 주어서 이세를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귀하고 온전하신 뜻을 저희들을 내 조용히 이루어갈 수 있게 큰 은사를 도하시옵기를 기도하옵니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마음 밭이 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에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며 또한 현실 속에서 증거하며 살기에 도와주시어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주여, 이 어려운 세대에 확실하게 응대와 같이 방을 제시할 수 있는 놀라운 나라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고 민족 위에 함께 하시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바른 판단력을 주시사 이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게 하시고 주의 큰 능력 가운데 이 모든 복잡한 문제들이 조용하게 근본적으로 훈련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지지와 인기도에 신경을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이 어려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지혜도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 역사하도록 은총을 도하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문제가 다 흔들고 있사오니 주여,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 진실한 가운데서 역사해서 아름답고 귀한 미래를 창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비하고 무릎짓고 헐뜯고 분당하는 이런 일들이 속히 멈추어지게 하시고 하나됨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평화가 이 땅에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신 주여, 오늘도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도하시고 가난한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 주시길 바라며 우리에게 맡겨진 북방교의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고아들을 먹이는 일이나 학교를 세우는 일 수위 진행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북한을 여는 큰 역사가 조용하게 이루어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무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유학생들과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특별히 초조하게 준비하는 수험생들 오늘도 건강하게 믿음 위에 굳게 세우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만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새벽 첫 시간은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도하시옵소서. 내일은 건 주일 더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내일은 혼자서 교회에 나오지 않게 하시고 내가 늘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을 데리고 나와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히 구별하여 안식일을 지키며 주의 거룩한 은혜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옵니다. 주만이 길이길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1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오늘 22절로 34절까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로부터 34절 끝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뜻인대로 22절서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너를 두루다니며 너희에게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나 새긴 너를 보았어.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알게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너를 지으신 이에게서 천지와 주제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든지 부족한 것처럼 이는 만물에게 말씀하신 아니 이는 너희 문에게 생명과 호흡이 만물이 친히 주시는 아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썼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 꼭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는 것이 너희 중에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이 말과 같이 우리가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그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돌이나 기술 고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때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그를 공의를 심판하신 한작성을 이에를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들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 기록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이 다시 됐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서 떠남 몇 사람이 그를 친히 믿으니 그 중에 아래로 관한 예수주와 다시 제가 하는 여자와 그 다른 사람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이 아덴 선교의 그 마지막 결과가 이렇게 교회를 세웠다 하는 이야기가 없고 그리고 몇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하는 말로 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장 다음에 보게 됐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약해진 모습으로 아주 약해진 모습으로 좌절 가운데서 하나의 그 어려운 그전 자기 시련의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루어 볼 때 아덴에서는 이 시간에 교회를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는 대로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보지만 바울은 어디 가나 교회를 세웠고 또 핍박을 받았어요. 뭐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뭐 어쩌면 하나의 일과처럼 그렇게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고생을 하고 출연하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아덴에서는 그런 핍박이 없어요. 누가 그를 잡아다 때리는 사람도 없고 감옥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없어요. 또 이렇게 면박하면서 큰 핍박을 했다는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저 조용하게 아덴을 빠져나가서 고린도로 갑니다. 어째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합니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추리도 해봅니다. 여기 기사에 없는 내용을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덴 선교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암시되어 옵니다. 바울은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할 때 상당히 격했던 것 같고 영어로 exciting 한 것 같아요. 드디어 내가 아덴에 왔구나. 내가 철학을 많이 공부했지만 헬라 철학의 본산지 이 아덴에 왔구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있던 바로 이곳에 내가 왔구나. 그러니까 그게 도착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중요한 것이죠. 여기 도착했다는 것 가지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추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플라톤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가장 행복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행복한 것은 소크라테스와 같은 세대에 살았다는 것이다. 그런 유명한 말을 하죠. 그 세대에 그를 만나고 그런 유명한 사람을 만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다. 그것만 가지고도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아덴에 왔구나. 이 철학자들의 고향 본산 여기에 내가 왔구나. 그래서 그 흥분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흥분은 이건 선교적이 아닙니다. 이것도 분하게 여겼어요. 이렇게 철학을 중심한 이런 이성적인 도시에 웬놈의 우상이 이렇게 많으냐. 우상과 철학을 겸해서 추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격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분한 몸, 그런 선교사의 마음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하는데 뭐 철학이 높든 뭐 집이 크든 작든 문화가 어떻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로 멀리 떠난 죄인들이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뿐입니다. 그런 영적인 선교사적인 지각, 미셔너리 인사이트가 그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정신으로 벌써 한번 실수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직 사랑으로 오직 은혜로 전해야 하는데 뒤에 그걸 깨고 오직 은혜만을 의지하겠다고 합니다만은 자 고린도 후서 고린도서 2장에 가서 그 말을 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아덴에서 실패하고 고린도 가서 깨달은 겁니다. 거기서 그가 깊은 깨달음을 요새 말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중생합니다. 오직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전하기. 내가 쓸데없는 말하고 쓸데없는 생각 좀 했다가 크게 실패했노라 하는 경험을 고린도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저자에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다가 많은 우상을 보았습니다. 그 우상 중에 하나가 아주 참 특별한 우상이에요. 이 아지몬 신. 에게라고 하는 그런 신상을 보게 됩니다. 이름이 없는 unknown god, 이름 없는 신. 말하면 무명용사비 같은 겁니다. 여러분 무명용사비가 뭡니까? 많은 군인들이 전사당했어요. 그 그런데 너무 많기도 하지만 이제는 이름조차 모르는, 어디 가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그런 무명용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소위 무명용사비라고 하는 걸 만들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신이라 왜 이렇게 아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상이 생겼느냐 하면 신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이름 붙여서. 그래서 뭐 야오요로즈노 오감이라고 해서 800만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에 800만 신이 있다는 게예요. 뭐 인도에는 뭐 무슨 뭐 수천 수억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을 이름을 다 붙여서 아무 신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뭐 다 신을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수억 신을 만들어서 섬기긴 하는데 그렇게 이름을 지어 나가다가 그리고 제사를 드리다 이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나면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해서 이름을 못 부른 신이 있을 거 아닌가. 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화를 낼 거란 말이죠. 다 안 부르면 몰라도 누구누구는 부르고 난 안 부르고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 마치고 나갈 때 그냥 다 모르게 그대로 이렇게 나가면 괜찮지만 제가 저 밖에 나가서 선별적으로 몇 사람하고는 악수하고 몇 사람하고는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와 같이 신의 이름을 안 불러도 다 불러가다가 수백만 신을 불러가다가 마지막에 몇 신을 이름을 안 불렀다. 이 신이 안 있지 않겠어요? 대진노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신상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미련해서 이름을 미처 못 부른 분이 신이 있거든 여기 와서 제사 잡수시고 그대로 좀 조용히 겨 그런 뜻으로 그게 바로 이름 없는 신이에요. 이름 모르는 신이요. 이름을 지을 수 없는 신, 미처 이름을 짓지 못한 신. 그래서 그걸 신상을 만들고 거기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앞에 서서 이제 말합니다. 이게 궤변입니다. 아지 못하고 섬기는 신을 내가 알게 하겠노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되면 알고 섬기는 신은 섬겼고 모르고 신은 섬기는 여기 신 그와 하나님과를 동일시해버린다. 이건 하나의 궤변이에요. 모른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그 생각은 좋았지만 발상이 잘못됐어요. 어떻게 우상을 앞에 놓고 이름이야 있든 없든 이 우상 이름을 모르는 이 우상을 지칭하면서 아지 못하고 섬기는 것을 알게 하겠노라.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설명해 나갑니다. 이것이 재주를 부리네요. 그래서 궤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덴의 교회를 쓰지 못했어요. 사람이 지식이 있을 때 지식에 빠지게 되고요. 돈이 있을 때 돈에 취하게 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또 가지고 있는 경험, 여기 이 전 이해, 전 지식에 빠져들어가기가 쉬워요.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헬라 철학이 있었어요. 이제 철학의 본산지인 아덴에 와서 그만 그 철학적인 지식이 불쑥 올라오면서 이 같은 수를 하게 됩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같은 자리에 놓고 지금 설명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큰 잘못이에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알든 모르든 이름을 알든 모르든 이건 다 잘못된 것이다. 이런 밀어붙여야죠. 그리고 이건 영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로 사는 행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야 한대. 아지 못하고 섬기는 신상 이것을 반 인정하면서 그 개념을 바꾸려고 했어요. 이러한 발상이 선교적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절반을 인정하게 될 때 벌써 신앙은 잘못되는 것이에요.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이 문제에 부딪혀요. 이 선교적으로는 이런 문제에 성정 시험을 받게 돼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상이 있는데, 오늘까지 섬겨온 종교 생활이 있는데, 이걸 다 부인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럴 때 충돌하게 되거든요. 그 문제가 되는 거죠. 태국에 가서 선교사로 한 20여 년 동안이나 있던 선교사님입니다.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 태국에 와서 많은 선교를 했는데 큰 성공을 못해. 그런 일이 많다. 왜냐? 태국 사람들이 워낙 불교를 열심히니까. 이건, 저건 우상이다. 잘못된 거다. 해놓고 주 예수를 믿어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생전 가도 예수 안 받고 전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협을 합니다. 이 우상도 좋고, 저 신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공자님도 좋고, 다 좋은데, 다 괜찮다고. 다 섬겨온 거 다 괜찮은데, 그러나 수준이 조금 모자라다고. 하나님 이런 게 조금 더 낫다고. 이래 됐다. 이게 상대적인 거지. 이게 바로 다원적 신념. 이렇게 전해서, 오전엔 교회에 왔다가, 오후에는 절간에 가도 좋다. 한 말이에요. 양쪽을 왔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영 부흥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바로 서지를 못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깨끗이 아주 완전히 부정을 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집에 있는 부적이라든가 뭐 있으면 다 배워버리고. 제가 이 오망교회에 와서도 그런 걸 봤어요. 제가 어느 집에 한번 아주 오래전에 초대받아서 가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내 눈앞에 저게 부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이게 영 마음에 안 봐. 그거 뭐 시어머니가 갖다 붙여놓은 거래요. 그 며느 말이. 그래, 그대로 예배는 다 드리고 마치고 나오면서 그 차를 타기 직전에 여기 뭐라고 그러고 내가 귀에다 대고 딱 한마디 했어요. 그 부적 언제 둘 거예요? 딱 한마디 했죠. 아이고, 아그머니나. 몰랐다고요. 생각도 없이 둔 거예요. 그래서 뛰어들어가더니 그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 넣어가지고 왔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거 아니? 아무 생각 없이 나다 붙여놨어요. 어느 구석이라도 그런 우상숭배 흔적이 있어서는 안 되죠.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리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 섬기는 그 일부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 이런 것 알게 하겠노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선교 실패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자 우리가 신의 하나님이라는 말 넓지만은 우상이라고 하는 신, 철학적 신이 있어요. 소위 ground of thinking, ground of being이라고 해요. 존재의 근본이다 그래서 이건 논리적 신이에요. 이런 철학적 신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의인적인 신이 있어요. 뭐 신이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것. 때로는 욕망을 신으로, 욕망의 그 한계의 너머를 신으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 꼭 생각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프린스턴에서 공부할 때 컬이라고 하는 조직신학 교수였는데 아주 명강을 하시는 분입니다. 난 그런 강의를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건 정말. 강의는 3시간 강의예요. 그런 강의인데 들어와가지고 말씀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한 15분짜리 영화를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고 그리고는 각자 생각으로 가버렸어요. 그 강의는 20분에 끝났어요. 근데 3시간짜리를 이룰 수가 있나 했는데, 그러나 재미있는 건 지금까지 그분이 한 강의 다 그 많은 시간 강의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 15분 강의만이 기억나요. 그건 미안했어요. 왜? 영화를 이렇게 영화 한 장면을 이렇게 찍어 그것만 빼가지고 찍어가지고 왔어요. 준비해서 딱 보여주는데 젊은 사람들이 저녁에 만나가지고 연애를 해요. 연애를 하고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엔솔에 가서 춤을 춰요. 막 아주 발광을 하죠. 막. 그리고 여자가 너무 예뻐서 못 견디겠어. 남자도 여자가 좋아요. 둘이가 지금 막 뜨겁게 달았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말이 내가 이제 너하고 헤어질 수가 없으니 오늘 너 나와 결혼하자 그래요. 그 결혼하자는 말은 오늘 밤 같이 자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아주 당당하게 아니란 남자와 약속이 미리 있다고 선약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가 지금 정신 나 지금 몸이 달았는데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사정하다 사정하다 못해서 여자 앞에 무릎을 딱 꿇더니 하는 말이 You are my destiny, my God. 너는 내 운명이요, 내 신이다. My God. 그래요, 거기서. 그것은 영화를 딱 멈추고 여기서 말하는 God 무슨 뜻이냐. 강의 끝. 하고 가버렸어요. 기가 막힌 강의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아니, 내 욕망을 인격화 해놓은 것이냐? 내 뜻대로 안 될 때 가서 마지막에 호소하는 것이냐? 자, 한 여자의 마음을 내가 잡지 못할 때, 너는 내이다. My God. 그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이러한 구염적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 그 문제가 이라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지요. 내가 있다면 있고, 내가 없다면 없고, 내 마음대로 만들고 부르고, 내 필요할 때마다 제멋대로 부른 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고두고 생각할 문제 옷이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지 못하고 섬기는 우상 그 앞에 서서 아지 못하고 섬기는 것을 알게 하겠노라 이 절 얘기입니까? 이러고 시작을 했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것을 부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리를 증거해야 되겠는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 섬기는 일을 전 좀 인정을 해서요. 좀 더 나가다가 시인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들이 시인이 말, 시인들이 말하기를 시인이 생각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전부 다 잘못.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상이 되었은 즉 이게 말 안 되는 거거든요. 시인이 생각하는 하나님 또 그 소생이라고 하는 그 신앙이 어떻게 복음적으로 성서적으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의 우상 숭배와 시인회와 철학 이것을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얼마를 인정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이제 바울이 뒤에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고 이를 유지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 소생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저들이 잘못된 상을 인정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결국은 그는 실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마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신앙 완전히 부정해야 됩니다. 철학적인 것, 지식적인 것, 영웅적인 것, 우상, 많은 우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다. 이거 다 때려 부시고 다 헐어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지식 위에 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이해, 더구나 내가 가진 동교심성 이걸 그대로 인정하고 십자가의 도리를 받아들이려고 해도 절대로 바른 신앙에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이 아덴의 모든 철학과 모든 우상을 다 밀어붙이고 다 흐려버리고 다 인정하고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했어야 된 거예요. 저들의 철학을 존경하고 또 그들의 우상 섬기는 것도 얼마간 인정을 하여가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보려고 이렇게 요셉 말로 말하고 혼합주의적으로 다원적으로 설명을 가다가 그만 실패했어요. 우리의 신앙에도 바로 이런 면이 있음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하나님 아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옵나이다. 아멘.